만성콩팥병의 단백질 섭취, 무조건 줄이거나 최대한 먹으면 안 되는 이유. 만성콩팥병이 있다고 단백질을 무조건 줄이는 것도 허용상한까지 마음껏 먹는 것도 보편적인 정답은 아니다. 비투석 환자와 투석 환자의 필요량이 다르므로 콩팥 기능, 영양상태, 체중 변화와 치료 계획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 비투석 만성콩팥병 성인은 대체로 과도한 고단백 섭취를 피하되 임의로 극단적인 저단백 식사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만성콩팥병 성인의 단백질 섭취 목표는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담당 의료진이나 최신 공식 지침에서 확인해야 한다. 투석 중에는 단백질과 아미노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비투석 환자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노쇠, 근감소증, 체중 감소 또는 섭취 부족이 있으면 콩팥 보호보다 영양 회복을 우선하도록 목표를 조정할 수 있다. 개인별 목표량은 실제 체중만 곱해 정하기보다 투석 여부, 표준 체중, 소변 단백, 당뇨병과 영양 상태를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 만성 콩팥병 환자에게 단백질은 단순히 좋다거나 나쁘다고 나눌 수 없는 영양소다. 너무 많이 먹으면 질소 노폐물 처리와 사구체 내 압력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지나치게 적게 먹으면 근육 감소와 영양실조 위험이 커진다. 따라서 단백질을 최대한 먹어야 한다 말이 의미를 가지려면 의료진이 정한 개인별 목표 범위 안에서 필요한 양을 충분히 섭취한다는 뜻이어야 한다. 허용 상한까지 무조건 먹거나 고단백 식사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위험하다. 먼저 결론, 단백질은 목표량만큼 먹는다. 만성 콩팥병 식사에서 중요한 것은 단백질의 무조건적인 제한이나 최대 섭취가 아니라 과잉과 결핍을 모두 피하는 것이다. 비투석 만성 콩팥병, 콩팥 기능 저하 속도와 노폐물 축적을 고려해 과도한 고단백 식사를 피한다. 혈액 투석, 복막 투석 중 투석 과정의 단백질 및 아미노산 손실과 염증 상태를 고려해 필요량이 증가할 수 있다. 노쇠, 근감소증, 저체중이 있는 경우 지나친 제한으로 생기는 영양 손상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급성 질환이나 수술 후 회복기, 평소의 안정기 목표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즉, 매 끼니 단백질을 챙긴다는 실천 목표는 유용하지만 한 끼의 양과 하루 총량은 개인별 처방 안에서 정해야 한다. 왜 단백질에 관한 조언이 서로 다를까? 의사가 단백질을 줄이라고 말하는 이유와 너무 적게 먹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위험을 관리하는 조언이기 때문이다. 단백질 과잉을 피하는 이유, 단백질이 분해되면 요소를 비롯한 질소, 노폐물이 만들어진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이러한 물질을 배출하는 능력도 감소한다. 특히 단백질 보충제, 대용량 육류 중심 식사, 고단백 다이어트처럼 지속적인 과잉 섭취는 비투석 만성 콩팥병 환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진행 위험이 있는 만성 콩팥병 성인이 피해야 할 높은 단백질 섭취 기준은 담당 의료진이나 최신 공식 지침에서 확인해야 한다. 단백질 결핍을 피하는 이유, 단백질을 지나치게 줄이면 근육과 체중이 감소하고 신체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식사량 자체가 줄어 열량까지 부족하면 몸은 섭취한 단백질을 조직 유지보다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단백질 에너지 소모 또는 영양실조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고령자, 투석 환자, 식욕 저하가 있는 사람, 최근 체중이 줄어든 사람은 제한의 부작용을 더 주의해야 한다. 단계와 치료 상태에 따른 단백질 원칙 아래 수치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지침의 범위이며 개인 처방이 아니다. 실제 계산에는 임상 상태에 따라 표준 체중이나 조정 체중이 사용될 수 있다. 상태 일반적인 원칙 해석할 때 주의할 점 만성 콩팥병 GLGD 단백질 과잉을 피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한다. GLGD는 낮은 사구체와 과율만으로 진단하지 않으며 알부민뇨 등 콩팥 손상 증거가 필요하다. 비투석 GSGO, KDO, KDIG 2024는 안정된 성인에게 하루 체중 1kg당 약 0.8 규지를 제한한다. 달부민뇨, 비만, 노쇠와 열량 섭취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의료진이 감독하는 저단백 식사 일부 지침은 안정된. 비투석 환자에게 더 낮은 범위를 제시한다. 충분한 열량, 영양 상담과 정기 관찰이 필요하며 혼자 시행하면 안 된다. 혈액 투석, 복막 투석, 일반적으로 비투석 환자보다 단백질 필요량이 높다. 투석 방식, 자녀 콩팥 기능. 염증과 식욕에 따라 달라진다. 노쇠, 근감소증, 체중 감소, 더 높은 목표나 제한 완화가 필요할 수 있다. 근력, 체중 추세와 실제 섭취량을 함께 평가한다. 급성 질환 입원, 수술 회복기 안정기 만성 콩팥병 목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담당 의료진과 임상 영양사가 질환의 중증도와 회복 요구량을 반영한다. 일부 영양 지침은 의료진의 면밀한 감독 아래 일부 안정된 비투석 환자에게 더 낮은 단백질 범위를 제한한다. 이처럼 지침별 수치가 다른 것은 대상 환자, 당뇨병 여부, 영양 관리 수준과 근거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본 한 숫자를 모든 환자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내 단백질 목표량은 어떻게 정할까? 개인별 목표를 정할 때는 최소한 다음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투석 여부와 방식, 비투석, 혈액 투석, 복막 투석의 필요량은 같지 않다. 콩팥 기능과 변화 속도, 현재 추정 사구 체여 과율뿐 아니라 시간에 따른 변화도 중요하다. 알부민뇨 또는 단백뇨, 콩팥 손상과 진행 위험을 판단하는 핵심 정보다. 체중 기준, 부종이나 비만이 있으면 현재 체중을 그대로 계산해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영양 상태, 최근 체중 감소, 식욕, 근육량, 근력과 혈액 검사를 함께 본다. 동반 질환, 당뇨병, 간 질환, 감염, 암, 신부전과 소화기 질환이 목표에 영향을 준다. 총 열량 섭취, 열량이 부족하면 적정량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 유지에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다. 계산 기준 체중과 체중당 하루 목표는 담당 의료진에게 확인해야 하며 두 값을 곱하면 하루 단백질 목표를 계산할 수 있다. 이는 계산 방법을 보여주는 예시일 뿐이며 부종이 있는 사람의 실제 체중이나 모든 환자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처방은 아니다. 매 끼니 챙겨 먹기를 안전하게 실천하는 법, 하루 목표량을 한 끼에 몰아 먹기보다 식사마다 나누면 식사 계획과 섭취 확인이 쉬워진다. 먼저 임상 영양사나 담당 의료진에게 하루 단백질 목표를 확인한다. 가공식품은 영양 정보의 1회 제공량과 실제 먹은 양을 구분한다. 고기뿐 아니라 생선, 달걀, 두부, 콩류와 유제품을 전체 합계에 포함한다. 단백질 분말, 고단백 음료와 운동용 보충제도 하루 총량에 더한다. 열량이 지나치게 부족하지 않도록 곡류와 지방 등 전체 식사 구성을 함께 조정한다. 나트륨, 칼륨, 이는 검사 결과와 약물에 따라 제한 필요성이 달라지므로 일괄적으로 모두 제한하지 않는다. 식품의 단백질 함량은 제품과 조리 전후 중량에 따라 달라진다. 포장식품은 영양 정보를 확인하고 조리식품은 임상 영양사가 제공한 식품 교환표나 공인 영양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편이 안전하다. 단백질의 종류도 중요한가? 단백질 총량이 우선이지만 식품의 출처와 가공 정도도 식사의 질에 영향을 준다. KDI조는 만성콩팥병 환자에게 식물성 식품의 비중이 높은 다양한 식단과 초가공식품 감소를 권고한다. 콩류와 견과류는 단백질, 식이섬유와 불포화 지방을 제공하지만 칼륨과 인 함량도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고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식물성 단백질을 모두 금지할 필요는 없다. 칼륨 수치, 투석 여부, 복용 약물과 1회 섭취량을 기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가공육은 단백질뿐 아니라 나트륨과 인 첨가물을 많이 포함할 수 있다. 식품 성분표에서 인산염 계열 첨가물과 나트륨 함량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숫자보다 놓치기 쉬운 위험, 단백질 에너지 소모 단백질 섭취량만 계산하면 실제 영양 악화를 놓칠 수 있다. 만성 콩팥병에서는 식욕 저하, 염증, 대사 변화, 식사 제한과 투석 손실이 겹쳐 체내 단백질과 에너지 저장량이 감소할 수 있다. 다음 변화가 있으면 단백질을 더 줄이기 전에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가 이어진다. 식사량이 평소보다 눈에 띄게 줄었다. 계단 오르기나 의자에서 일어나기가 눈에 띄게 힘들어졌다. 팔다리가 가늘어지거나 악력이 약해졌다. 메스꺼움, 구토, 입맛 변화 때문에 식사를 지속하기 어렵다. 투석 후 회복이 오래 걸리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혈청 알부민 수치 하나만으로 영양 상태를 확정할 수는 없다. 알부민은 염증, 감염, 체액 상태와 간 기능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체중 추세, 식사 기록, 신체 기능과 함께 해석해야 한다. PAR 대표적인 오해, 콩팥이 나쁘면 육류와 두부를 모두 끊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 필요한 총량과 검사 결과에 맞춰 식품 종류와 분량을 조정해야 한다. 여러 식품을 무조건 금지하면 열량과 단백질이 동시에 부족해질 수 있다. 근육을 지키려면 고단백 보충제를 먹어야 한다. 근육 유지는 단백질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충분한 열량, 안전한 근력 운동, 염증과 산증의 관리가 함께 필요하다. 보충제는 단백질 외에 칼륨, 인, 나트륨 또는 허브 성분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시작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크레아티닌이 높으면 단백질을 즉시 크게 줄여야 한다. 크레아티닌은 콩팥 기능뿐 아니라 근육량, 탈수, 최근 육류 섭취와 약물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 번의 수치만으로 식사 목표를 크게 바꾸기보다 추정 사구체 여과율, 알부민료와 반복 검사 결과를 함께 봐야 한다. 투석을 시작해도 이전 저단백 식사를 계속해야 한다. 투석을 시작하면 영양 목표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이전의 제안을 그대로 유지하면 단백질 부족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투석 의료진에게 새 목표를 확인해야 한다. 진료실에서 확인할 질문 다음 질문을 준비하면 막연한 적게 또는 많이 대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제 계산 기준 체중은 몇 kg인가요? 하루 단백질 목표는 몇 g이며 한 끼에는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목표는 콩팥 기능 보호와 영양 유지 중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나요? 체중이나 식욕이 얼마나 변하면 다시 상담해야 하나요? 칼륨과 인도 제한해야 하나요? 아니면 현재 검사에서는 제한이 필요하지 않나요? 운동용 단백질 보충제나 영양음료를 먹어도 되나요? 핵심은 단백질을 두려워하거나 무제한으로 먹는 것이 아니다. 현재 치료 단계에서 정한 목표량을 충분히 섭취하고 체중, 근력, 검사 결과가 변하면 목표를 다시 조정하는 것이 안전한 접근이다.